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읽고 4장과 5장을 어우러져서 같이 설교를 했던 것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만 기억을 이렇게 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요. 제목이 두 후손이었어요. 두 개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장과 5장에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셋이라고 하는 즉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셋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를 했고 셋의 후손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기를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홍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같이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이 어땠는가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추정하기를 인류의 문명이 발생을 했던 인류가 발생을 했던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인류가 퍼져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쭉 퍼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가는 곳에 이제 문명도 그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홍수로 인해서 다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 제대로 없어서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는 잘 모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 환경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기후도 바뀌어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이 정한 거는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방주에서 빠지고 나간 다음에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생물도 있었지만 어쩌면 살아남지 못한 생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식물들도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수명을 놓고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 대신에 제가 산수는 잘 못하니까 저 대신에 어떤 목사님이 홍수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수명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N분의 1처럼 평균을 냈더니 평균 수명이 881세였더라. 그리고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40도 못 돼서 죽고 50도 못 돼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한 100살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명도 수명이지만 인간은 건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홍수 이전에 이미 성을 건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도구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예술가들도 있었어요. 예술가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의 시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인류 최초의 시인이 지은 첫 번째 시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시였어요. 뭐 한 거? 사람 죽인 거.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시를 지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홍수 이전에 4장과 5장에서 두 개의 후손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절 2절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분명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숨차게 한 주 설교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갈 텐데요. 이 두 후손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경쟁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후손의 경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뱀에게, 즉 사탄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경쟁구도, 적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예요.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즉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적대감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뱀의 후손과, 즉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후손이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될 때에 얻는 베네핏이 있어요. 유익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혼합돼서 사는 게 아니라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섞여서 살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그룹이, 두 후손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율법서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나시린의 개념,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굉장한 그 유익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사탄이 그런 상태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는 니네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살자.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들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타협하는 건데 먼저 폭력을 같이 살펴볼게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등장했던 그 배경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폭력을 행하는데 4장에서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배경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잖아요. 제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인이 삐딱하게 나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피를 흘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들었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짐승의 피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짐승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드린다고 그랬고요. 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피 때문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요즘 새벽에 레위기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여러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모든 제사가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곡식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거나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든 제사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소제는 왜 가르쳐 주셨을까? 물론 목적이 있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제사에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일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피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않았다라고 연결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납하시는 재물이 어떤 건가 하면, 앞에 우리가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재물이 열납되는 근거는 그 재물의 내용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도 물론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구별하게 하고 그래서 드린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함부로 그냥 드리는 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거는 안 받으니까 계속 불만이 창출되어지고 있고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직접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폭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는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타협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타협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폭력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희 이제 요즘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을 선교의 간증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칼을 뒤에 들고 총을 들고 예수 믿는다고 계속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일들도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그걸로 효과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쩌다가 훅 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유혹을 당해서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훅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뜻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신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후손과 불신의 후손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처음에 눈으로 나타났던 문제가 나쁜 결과로 등장을 했다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손과 불신의 자손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 첫 번째 나타났던 작품들이, 열매들이 좋아 보이니까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섞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결과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뒤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두 후손의 결합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작품이 좋죠. 결과가 좋죠. 용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믿음의 자녀와 불신의 자녀가 홍수 이전에 섞여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유명한 용사가 태어났지만 사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결론은 유명한 사람, 용사가 태어났지만 악할 뿐이다 라고 두 개의 결론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용사를 먼저 볼게요. 여기서 나타났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좀 봤어요. 설교집도 보고요. 그런데 이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말 많이 추상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해석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고 사실은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네피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수기 13장을 근거로 놓고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3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모세가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땅에 들어왔어요. 광야 땅에 들어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그 12명이 갔다가 왔고 10명은 어휴 절대로 못 갑니다. 2명은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키가 거구라는 거예요. 장대하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자녀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으로 태어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랑할 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똑같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데요. 절대로 흉보는 게 아니에요. 늘상 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노예 때문에 LA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집사님 부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집사님에게 있는 아들이 사실은 대단한 걸 발명한 사람이에요. 발명 특허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컨트랙을 맺자고도 하고 있고 LA 타임스에 크게 돼서 기사도 나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까지 하게 됐어요. TV 방송국에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아들 어떻게 지내느냐고. 요즘은 어떻게 뭐 하고 있느냐고 절대로 안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들이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하시죠? 그게 제가 아 이분들 굉장히 교만하다, 잘난 척한다 그런 마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자, 처음에 믿음의 후손과 불신의 후손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팽창을 해가고 있는데 세상에 잘난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멋있고 그리고 당대에 유명하다,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계속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후손과 불신의 후손이 첫 번째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자녀가 좀 이상하게 됐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이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고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자손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3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키가 크고 그들이 명성이 자자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획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악 혹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면 귀찮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악하다 혹은 악한 행동 혹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과 불신의 자손들이 결혼을 하면서 태어나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물로 멸망을 당해도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가끔씩 어떤 사람은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따져놓고 보면 악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주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도 뭐라 말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regr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sorry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조금 너무 이렇게 표현을 부드럽게 한 것 같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회개하다. 하나님이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한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이게 조금 뉘앙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 회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그 절차를 회개하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 혹은 regret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회개, 후회, 한탄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사람을 주어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사람의 죄악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 주어로 한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걸 가지고 아, 나 이거 재미없어 다른 걸로 바꿀래 그렇게 바꾸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건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재평가예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자막을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 단어는 더 나쁜 것으로든 좋은 것으로든 사랑 안의 변화로 야기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가리킨다. 그냥 예를 들을게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고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받고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도 자기가 드리기도 하고요. 자기 멋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세요. 그래서 그에게서 왕위를 걷어가시겠다, 나의 영을 걷어가시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때 마음을 바꾸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놓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재평가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30년 전에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전달을 해요. 예레미야서 18장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본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 그거 안할 거야. 내 마음 바꿨어.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때로는 왕을 놓고 그 상황이 바뀌어져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을 읽어봐도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예레미야처럼 혹은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너희들 말 안 듣네? 그럼 나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경우보다 손을 들어서 치시려고 그랬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날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진노의 항아리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채찍이 우리 등허리에 있어요. 내리치려고 그러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마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가차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손 들었다가 때리려고 막 이랬다가 아이가 달라붙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바지 끄댕이 붙잡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울 때 손을 내리는 부모의 심정,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 아, 그럼 그런 단어 쓰지 말고 다른 단어를 쓰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요, 한글로도 표현을 잘 못해요. 영어로도 사실은 온전하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마음을,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 단어에만, 그러니까 이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단어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근데 하나님 귀가 있으세요? 귀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입을 열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입 없어요. 그러냐 입, 눈, 귀, 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피조물들, 육축들, 기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까지 하나님이 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새들이, 사자가, 아, 왜 우리까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거는 어뷰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창조물들을 인간과 접해 주셨어요. 관련을 맺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자연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됐죠? 몇 달 됐죠? 저희 가정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이후로 식당을 가면 될수 있으면 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로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징그러운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컵을 주면 그 컵이 너무 더러워서 설거지가 잘안 돼서 입대고 마시기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예, 압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입대는 자리를 이렇게 싹 닦고 그리고 입을 대서 마십니다. 될수 있으면 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곳이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연 환경이 창조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물고기 얘기는 없어요. 물에서 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홍수 이전에 인간의 상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지금 펴 계십니까? 예, 다 여러분의 성경입니까? 6장 8절을 보십시오. 6장 8절은 너무나도 귀한 성경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구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7절까지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노아도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공로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그것이 선물이에요. 소율이 문답 20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시는가?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예요.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즉,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노아는 의롭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산 겁니다. 그것이 방주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데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지난주 했어요, 우리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이 누구 후손인데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전적으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노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